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에 감사하며 또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또 뭐 거의 입버릇처럼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감사하다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와지는 고백의 말이라면은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와지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열심히 또 잘하고 있지만 날마다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실제로 그 기도처럼 감사와 어떤 기쁨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입으로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뭐 찬송과 몇 장 몇 장을 부르면서 그때는 그 찬송 때문에 뭐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은 정작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진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헌금을 바치기도 하지만 헌금 바치는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면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예배와 생활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또 찬송과의 기쁨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날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하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는 사라지고 없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밥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그런 것들도 아예 의례적인 것이 돼버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남들처럼 세상 사는 일에 그렇게 바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결코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사 종교의 병폐고 예배 중심적인 신앙의 한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신앙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과 생활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인이 신앙 안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빈약한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좀 안타깝고 그게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벌어져 있는 신앙과의 생활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한데 이 벌어져 있는 신앙과 생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신앙을 종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종교에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의 종교로서 여러분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에는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이미 아니죠. 이 제물이 구약의 어떤 소나 양으로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신학이 와서 제물 바쳐진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제물되신 것이 예수님 한 분 제물로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물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흔적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종말로나 형제들아 주어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진짜 공허한 말로 그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 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사람은 못 되거든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뻐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은 내 속 마음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기쁨이 아니고 그냥 연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기뻐하는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 속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퍼하고 싶다 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싶다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히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기뻐하란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내에서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나와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로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분명히 듣기엔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할 일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좋은 말인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해봤자 별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해봤자 필요도 없다 그걸 알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는가 앞으로 기뻐하며 살아가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문의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무작정 야 너희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런 식의 욕으로 하는 그런 말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을 그 액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벽에 그려두고 장시간은 그런 용도로밖에 쓸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기사 뭐 지금도 그런 용도로 전락되어가 쓰여지는 말들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모두가 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나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말 역시도 우리한테 뭔가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거든요.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강하고 완벽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인 모습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한편으로는 바울이 권면해야 될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 나약한 면도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완벽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신앙에 대해서 완벽이란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건 내가 문제를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가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아직까지 나에게 안 좋아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린 다 같이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은 우린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불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지, 내 신앙이 뭐 강하고 대단해가지고 내가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걸 책망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나 역시 저런 상황이 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역시 연약한 인간이 모인 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나약한 모습 보이게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니까 특별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들만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교회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했다면은 그것은 그들과 똑같이 나약한 모습 가지고 살아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킬 수가 있지만은 우린 약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뻐하란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이 말한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하는 것,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다.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자식이 잘 돼가 기쁘고 승진의 기쁨 그런 기쁨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 안에 기뻐한다 이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주 안에 있다면은 주 안에 산다면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 자연히 기뻐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산다, 이것이 이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야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다 해서 기뻐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누가 기뻐라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바울의 말은 우리 보고 너희들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해라 이렇게 시키는 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한테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느냐 이걸 묻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하는 건 흑기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 너희에게 이런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없다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면 바울이 말한 기쁨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말대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면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란 얘기죠. 주 안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복고 시험을 쳤다고 합시다. 누군가 그 아들이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서 아들이 고시 합격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건 이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면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야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이라고 할 수, 주 안이라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말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아들이 사법시험 합격했다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부모는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의사 되기를 원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부모에게는 사법시험이라는 이미 기뻐할 조건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부모가 있겠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고 의사다. 근데 사법시험 합격했다 가져갔을 때에 그건 이미 부모의 기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란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서 가까워져 있느냐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주 안에서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란 걸 원하지 않고 있다면은 바울이 주 안에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란 이 속에 마음이 가까워 있지 아니한다면은 바울의 말은 저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고 사는 것이 주 안에서가 아니고 어쩌면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문제에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주 안에 기뻐하라니 바울의 말은 우리 마음에서 천리 말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멀어진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의 삶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기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주 안에 산다면은 제가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도 자연히 여러분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작되고 있느냐는 것.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우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사에서 일하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데도 마치 나 자신에게서는 그러한 점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조의는 나오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는 드리고 있다.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자들 가운데는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환경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안에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자다울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신자다울 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신자다운 모습일 때는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아니고 성경 읽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신자다운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게 가장 신자다울 때입니다. 그저 말로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죄인된 자로서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인정되면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심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리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말로만 자기를 죄인이랄 뿐이지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다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인정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줄까? 이런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죠. 자기 악함을 아는 신자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으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장 성경 봐놓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되겠는가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11조 꼬박꼬박 해놓고 이런 게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겠는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구제 열심히 다 해놓고는 이런 구제 어떻게 나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걸 몽땅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지 말란 게 아니고 하나도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 이걸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몽땅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에 의로운 것, 선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의와 거룩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에게서 의와 거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신자로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뭘 구합니까? 세상 걸 구합니까? 아니면 아예 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루어진 의와 거룩을 구하고 나오십니까? 신자라면은 의를 구하는 게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나에게는 의가 필요치 아니하다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주님 의가 필요 없는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주의 의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필요합니다.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안 가고 구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의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 안에 머문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에 대해 마음이 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하찮게 여긴다는 그 얘기죠. 세상에선 죄인 되면은 금방 구속이 돼 교도소와 벌받고 창피 다당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게 되는데 성경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백날 죄인 해봐야 뭐 구속되는 것도 없고 교도소 가는 것도 없고 아무런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들부터 죄인이라는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멸망 그 자체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죄인 멸망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하찮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의에 마음을 두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의라는 건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멸망된 우리를 생명 이끄는 것인데 죄인이나 어떤 멸망 그런 것을 다해서 아예 그걸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마음 둘레가 만부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 안에 기뻐하란 말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 대신 구한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끝을 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안 준다 합니다 불평하는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뭘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된 모르니까 죄인된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이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죽고 피 흘려야지 이리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주변의 흔한 그 물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그걸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그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에게 베푸신 그분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다른 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린 내게 하나님 주신다 그럴 때에 뭘 보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준 것, 그걸 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줬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준 백만원을 그걸 보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하고 백만원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백만원 가지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옆 사람에게 천만 주어지면은 금방 자기 감사 잃어버립니다. 주어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주어진 천만의 욕심 때문에 갖고 있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만원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걸 베풀어준 하나님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옆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란 그런 얘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자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족한 자, 진심으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의로움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납니다. 그걸 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의고 은혜고 사랑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자는 그것으로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인자인 우리들이 과연 주 안에 있는 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 이렇게 여기고 있으나 마나한 것을 여기고 뭐 있어 좋고 없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주님 안에는 의를 주면서 평강을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기뻐하라,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예 주님의 의는 필요 없는 걸 여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기뻐하라 이 말은 진심으로 주님의 의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죄인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안에 기뻐하라 이 말이 진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의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줄 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의도 원하지도 않고 사랑 그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난 돈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주님 피 흘려봐야 감사할 리는 만무한 얘기라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느냐는 거, 그걸 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진다면은 그건 행여 내가 주님의 의와 희생과 섬김, 그 사랑과 긍휼을 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고 오직 내 마음이 세상에 돈이 아까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주님의 의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 것으로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주어지는 의로움과 생명, 야 이게 참 귀하다는 거, 이걸 아신다면은 그 사람 분명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예배 분위기를 바꾼다 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니고 뭐 찬송을 신나게 부른다 해가지고 얻어진 기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런 기쁨은 우리가 나의 죄악됨과 악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다는 것, 이것을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뭔가를 주었을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름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하니까 세상 것 달라 이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실제로 인정하고 아는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자연히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낮은 마음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것 보지 말고 주시는 분을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주시는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의예요. 올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해였는지 과연 우리가 뭘 필요로 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죄인된 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안의 기쁨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1년 한 해도 이제 다 갔는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해를 돌아볼 때에 과연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이란 말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떠들었고 감사하는 말도 했지만은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었는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 이 땅에 가까우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 다시 고백해 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오면서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죄인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다시 그 마음속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올라온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과 섬김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날마다 살아간 우리의 삶들이 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